저녁에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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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였지만 의 부패한 심정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좌중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주셔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의지하옵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주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 결실하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녁에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소위 소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으로 선지서에 무지한 분들도 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개인이 경험한 사건이고 그 누구도 그 환상을 본 일이 없는 그래서 매우 독특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이사야 한 개인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는 바대로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이사야만 아니고 이사야와 함께 했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이만큼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봤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언제 봤는가 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봤다라고 되어 있죠.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기 기자는 우시아 왕의 행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대로 왕으로 즉위했던 초기에는 우시아 왕이 매우 경건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시아에게 주께서 복을 베풀어 오셔서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 이 성벽에 망루를 세워서 성벽을 강화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사막에 거대한 웅덩이를 파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의 이야기는 역대기하를 보면 슬프게 마무리가 됩니다. 생애 말년에 제사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덤벼들었다가 나병에 걸려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를 받아냈던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년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긴 했으나 우시아를 유다를 세우는 일에 강력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에 필적할 만한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의 부요와 안정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베푸셨던 은혜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보기가 힘드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궁휼로 허락하신 잠시 동안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였기 때문에 또 이런 계속해서 죄로 점철되는 역사를 그들은 거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시아가 죽은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시아마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우시아의 죽음은 죄로 점철된 이스라엘 민들의 역사를 궁휼히 여기셔서 잠시 허락하신 안정과 평안마저도 종말을 구하고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마 3주가 될 것 같은데요. 우시아가 받았던 구체적 소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야가 받았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을 살펴봤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5장에서는 이처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더 분명하고 더 명쾌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극진히 돌보셨다는 사실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바대로 5장 후반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진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암시하는 바 혹독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는 때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밖에 없는 그런 때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울한 상 가운데 이사야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온 우주 만물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 군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봤던 것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얼마나 컸는지 하늘 저 위에 계신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가 봤던 장면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날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룹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스랍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죠. 그룹이라고 이름을 하는 천사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스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천사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랍들이 날개를 6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나는데 사용했습니다. 여섯 날개 중에 네 날개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리는데 사용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는 달리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날면서 창화하며 노래하는 이 천사들은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이 말은 피조물로서 감히 창조주를 전면으로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생식기를 가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은 피조물의 죄성을 가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제가 읽기는 했지만 그러나 스랍은 거룩한 천사였기 때문에 겸손과 무가치함의 표현으로 발을 가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결국 두 날개로 얼굴을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이 말은 아무리 완전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도무지 나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거룩한 존재들이었음에도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날개로만 날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한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떤 일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날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날라고 주신 여섯 날개 중에 네 날개로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았다라는 것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하지도 아니했던 천사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무가치한 자세와 태도를 이처럼 보였다면 신자는 무엇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일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 죄송하지만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았던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도무지 침묵을 할 수 없어서 그 음양심 앞에서도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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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스랍들이 찬송했던 주제는 딱 하나였는데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거룩하면 순결을 머리에 떠올리지요. 하지만 거룩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별한다,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분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무한한 거리에 떨어져 계시는 그런 속성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룩 하나님의 속성은 존엄함 혹은 경외심을 자극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호적하러 내려가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거기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우구스토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로마 황제에게 붙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인간 중에는 존엄한 경외심을 자극하는 이라는 이 칭호를 붙일 만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스랍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미하신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위엄에 너무 압도되어서 그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만 되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토대로 라틴어로 트리사지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삼성송입니다. 세 가지 성, 거룩할 성, 노래송이에요. 세 가지 거룩송이라고 하는 찬송이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거룩을 외쳤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 거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면 어떤 말을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해서 세 번 화를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짖게 될 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일에 세 번 연거푸 후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 일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세 번 반복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 단 한 곳에만 등장합니다. 자비롭고 자비롭고 자비로우시다든지 뭐 위롭고 위롭고 위로우시다든지 이런 말들은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다라는 이 세 번 삼성송에 대한 찬송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이 거룩함에 대한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편적 현대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잠시 저 뒤로 물러가 있고 보통 사랑, 인자, 자비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균형 잡히지 못한 이 속성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이제 방장 신앙생활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해도 손뼉을 치면서 들썩들썩해야 찬송을 한 것 같고 속이 이렇게 좀 시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다라고 그리고 손뼉을 막 치고 이래야 은혜를 누리는 이런 식의 신앙의 패턴과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데 왜 은혜에 대해서는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찬송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그것은 죄인들인 우리처럼 죄로부터 구원받아 본 실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거룩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천사들의 이 삼성송, 이 거룩한 찬송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충만함을 묘사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흔들렸던 것은 성전 문지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것은 이사야의 몸이요, 이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화로다라는 말은 이제 나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화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백성, 다른 족속,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일은 상당히 낯선 일입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나는 저주받아서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이죠. 왜 그럼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단순히 입이 거라다, 입술로 범한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지요. 그 혀로 사람을 죽인다 그랬지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여러분들의 심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개 말을 누구한테 거칠게 하지요? 직장 동료나 친구한테 말을 거칠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거칠게 하는데 보통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을 상당히 거칠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분의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자녀에게 말을 거칠게 하신다면 내 마음이 이런 정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으니 결국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단순히 입술로 범한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말이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그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 안에 살 수 없고 이스라엘 진 바깥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면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영적인 나병 환자에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깨달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동굴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수도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금욕과 금식의 방식으로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죠. 거울 앞에 서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죠. 거울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모습을 봅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그 나무에 임재한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기 잡히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이런 주님 앞에 나는 도무지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 깨달음에서 주님 저를 떠나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될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사실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이 되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머당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중국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는데 상당히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이 전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죄인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흑인이 조약돌로 아무리 까만 피부를 막 씻어도 그 까만 피부가 희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도덕윤리적으로 타고난 삶을 살아도 그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의 신분을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도구를 다 동원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을 해본 사람이 결국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경험은 이사야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방식이 아니겠으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는가? 5절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부정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었다면 범죄한 인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절대자 앞에서 피조성만을 인식해도 스랍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였는데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참으로 이해할 때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 가운데 중요하게 이르는 사상 하나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폭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대면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후에 창세기 3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것이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잉태하지 못하던 아내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위로 올라가버리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은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줬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만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다른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던 야곱과 마노아와는 달리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물론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모습을 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이 영이신데 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딱 드러났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사야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가 입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단에서 취한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입술에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입술을 정결케 했던 수치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6절 말씀에 보는 바대로 단에서부터 왔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함을 깨닫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단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향단이요 번제단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 것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죠. 이사야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처럼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서랍을 보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죄를 다 그분께 내어 맡기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로또 당첨된 사람들 또 어쩌다가 누구한테 스카웃이 돼가지고 상당히 잘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요? 여러분들 정말 부럽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수백 년을 살겠습니까? 뭘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이제는 좀 그런 차원을 넘어서셔야 돼요. 오늘 본문 중에 은혜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특별히 감동케 하는 말씀은 7절 말씀이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 죄사함에 서느니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는 죄인이 되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그래서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판사로부터 무죄라는 선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사형수가 모범수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세상의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살다가 방면되어도 그렇게 기쁜데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대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선을 든다면 이 얼마나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기뻐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구원의 이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선지자 예사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응답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신자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흔히 주의 일한다라고 말해서 무슨 목회나 하고 기독교라고는 종교라고는 울타리 안에서만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은 다 목사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자세와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요. 삶의 목표와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좀 남으면 노후 자금 준비해 놨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보편적인 인생의 그 최대 목표가 아닌가요? 그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무리 고귀한 직업이든 비천한 직업이든 보편적으로 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수준이 좀 다를 뿐 그게 그냥 유일한 삶의 목표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적어도 그런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소명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이런 소명을 받는 일에 앞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의 중요성을 먼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마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죄고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깊이 절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라는 말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그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설교단에서 선포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 개인을 겨냥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됐습니다. 대개 죄를 지적할 때 이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이 그래도 남보다는 의를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적당할 때 훨씬 더 화를 더 잘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게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입술로는 고백할 때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마리아 바른 말이지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정도의 자긍심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상교회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다고 믿는데 믿어도 됩니까? 어쨌든 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할 죄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얼굴 빛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씀했지요. 죄는 언제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빛 가까이 나아갈 때 발견되지, 죄를 아무리 막 찾아보려고 해도 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죄가 드러나요. 지나가다가 시간이 있을 때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한 20분 조용히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죄가 생각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았으니 특별하게 뭐 현격하게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말해도 뭐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오셔야 자신의 죄인됨을 실제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든지 아니면 밤중이든지 아니면 점심을 드시고든지 꼭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는 하면서도 고백할 죄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별 생각 없이 행하는 관습을 통해서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어쩌다가 특별한 죄를 지어야만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일상적 관습에 심각하게 뿌리 박혀 있는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길,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거기에 죄가 오랫동안 녹아들어져 있어서 일상적으로 늘 반복하다 보니 그게 죄인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쓸데없는 시간 내는 거 죄예요. 하나님의 마땅히 하라 하신 일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 나태 다 죄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사람을 치고 때리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가는 것 다 죄죠. 십계명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는 일을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신자답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개인적으로 나오십시오.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자세. 저는 너무 바빠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철을 딱 타셔서도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20분 보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기사 검색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사면을 받은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하셔도 영혼의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항상 공고한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시죠. 아시잖아요. 그 일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도 늘 마음은 공고합니다. 그 공고함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지요? 더 많이 바쁘게 만들든지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에 자신을 방임하는 방식으로 양심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는 책이 철로역정이죠.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존 번연이 1688년 8월 31일에 60세를 일기로 눈을 감으면서 그때 존 번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죄도 작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과 땅의 위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죄는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죄의 심각성은 죄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알게 되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무기수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봐야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혼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라는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편안할 수 없었던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가져들 수 없는 평안함을 노래할 때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활동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처럼 오늘 내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타자가 매일 하는 훈련은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합니다. 그거에서 경계에 나서는 거예요. 신자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요? 자신의 죄의 삶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신자 아니에요. 믿는 자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신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과정은 많이 간과하거나 생략하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어느새 건너뛰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지요? 한강 건너뛴 것을 봐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과정과 단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과 행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코너로 몰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나로 하여금 실토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그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되는 것이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무슨 문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그 꼬여있는 것만 자꾸 풀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섭리하심에 우리 자신을 다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들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잘 보내어서 신자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믿는 자가 아님을 나중에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함사는 도 없도록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 사회는 그토록 절망하고 그 내용을 성경에 남겨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공동체의 죄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져서 그 같은 결과를 빚어냈다라고 할 때 우리 개인이 그 죄로부터 어찌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께서 거저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는 이런 일이 기초가 되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사함의 은혜에 늘 크게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무거운짐이 아니라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귀한 삶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풍성함에 우리의 삼천체를 내맡길 수 있는 전폭적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믿음 달라고 간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고 이제는 썩어 없이 아니하는 신령한 일에 우리의 삼천체를 다 걸어 참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또 모든 교회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로 세우시는 우리 현상교회와 우리 현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